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앞부분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질문의 주체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앞부분의 첫 번째 질문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까지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종파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처음에 설명이 나온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없고 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영혼이나 또 아니면 뭐 천사나 이런 것들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오경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천사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린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선 이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를 믿지 않았으니까 뒤집어서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여기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가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상급을 받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거나 손해를 봐도 괜찮은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일 높은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은 대대손손 이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해 먹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19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기준을 모세가 써준 율법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뭐라고 써줬냐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생이 그 형수랑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워라. 형수랑 이제 부부관계를 가지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건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로.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 유산들을 이제 그 아이에게 물려주게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계대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혼인 풍습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율법에서도 이렇게 명령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상정했던 어떤 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일곱 형제가 다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형제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맨 마지막 이렇게 질문해요. 23절에 보시면 일곱 사람이 닭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활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일곱 형제가 한 여자랑 다 결혼을 했었는데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다 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다 순종해서 그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다 일곱 명이 다 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덟 명이 다 살아난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하려고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율법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았을 때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부활이나 천국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속으로 몇 번 해보셨을 것이고,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물어보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놀랍게도 저는 아브라함이 사라랑만 사는 줄 알았더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재혼해서 살았을 때 재혼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나중에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가 자기 부인인가, 아니면 재혼한 여자가 부인인가, 누가 자기 부인인가? 근데 보통 뭐 저는 잘 믿지는 않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 무슨 분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봤거든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사실 뭐 그 별 어렸을 때나 관심을 가는 것이지 내가 두 여자를 놓고 누구가 내 부인이 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질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맞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모세 율법대로 행동했다면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서는 도대체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 뒤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볼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이냐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다 잘못된 질문이었는데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 주님께 확인받기 위해서 혹은 주님께 강요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도 맞고,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계획을 몽땅 다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 속에 다 집어넣어 놓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율법 안에서 다 들어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율법만 다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완전히 성취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율법대로 안식일 계명을 다 지킵니다. 제4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느냐? 천만에요.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 뜻이 또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다 포함시켜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그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율법이 없어도 천사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부활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천국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담지 않고 뭐 한 50%, 60% 요쯤만 알려주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면서도 종종 우리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 것이다. 천만에요. 교회는 천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될 것인가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저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교회랑 비슷하다, 안 갑니다. 그까지 걸 못 때문에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신약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우리 경험을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막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펄시 콜레 목사님이란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막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막 했는데, 제가 그 책들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아주도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열심히 일한 상금만큼 받아서 집의 평수가 달라진다. 천국에 가면 다 대부분이 막 100평, 1000평쯤 되는 그런 빌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가장 기억에 남을까? 제가 넓은 집에 한이 맺혀서 그런가? 사람들은 여기서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가면 넓은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천국의 모습으로 자꾸 추정을 하고, 만약 그게 없으면 천국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천국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애들이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셔? 애들이 가끔 묻는다고.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만 어머니는 안 계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관악구 안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뭘 잘못하면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제안하거나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무화과나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모습이 지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있었지만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나왔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던졌던 잘못된 질문,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또 부활한 다음에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것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살아가게 될 영광스러운 삶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기대한 것들로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늘 기억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베푸시고, 또 내가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에게 대해주시는 분임을 늘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으나 구약 말씀을, 신약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전에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으나 이제 거듭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몰랐다가 깨달았던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